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상처가 나면 연고를 상처 부위에 바르기는 하지만 연고 자체가 그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고는 피부가 스스로 아물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고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상처난 피부의 재생은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 안에 침투하는 감기 바이러스 역시 우리 몸 안에서 있는 항체가 그 바이러스와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만물은 스스로 오염물들을 다시 정화시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해서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든 자연 만물이든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회복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프링을 계속해서 늘려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지 건강을 잃고 나면 많이 후회하고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거나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마저도 때로는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덜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실패를 맛보아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갈 길을 찾아갑니다.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실패도 어느 정도 실패여야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이 실패가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 같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욥의 아내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 가벼운 죄는 좀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쉽사리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러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으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분명 하나님 예수님께 대하여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며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에 이영국 집사님으로부터 한 책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아주 잔혹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실망스럽게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인물이 자신을 무척이나 아끼던 스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최덕수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바른 말씀을 하시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최덕수 목사? 그게 누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매우 실망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다고 하였고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베드로 자신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말들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가장 잘알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 안목과 판단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재해석하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평상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위기 상황에만 또는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결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봅시다. 예수님은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방법으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58절을 보시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른 제자들은 이미 진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베드로만큼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는 지켜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았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섞여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밤과 새벽은 정말 매우 무척이나 춥다고 합니다. 이때는 대략 새벽 1시에서 한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고자 대사장 집 근처 뜰에서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위를 피하고자 피운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서 한 여인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고,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특정한 근거까지 되면서 베드로를 지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사투리 억양처럼 그 억양을 통해서 쉽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며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저 예수와 한편이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벌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10번 물어보았다면 베드로는 10번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도망하였어도 예수님의 그 끝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멀리서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분명 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정말 혈기를 내며 자신이 내뱉었던 말처럼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히려 책망하듯 말리셨고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아마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용기를 잃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기 모습에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근처에서 쫓지 못하고 멀리서 마치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고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멀리서 따라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시면 두 번째 부인한 후에 한 시간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입술로 정말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입으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그 모습 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결단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판 일이 없었을까요? 글쎄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백했다고 해서 나는 참된 신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친구를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학생 때는 자신의 신앙을 정말 멋있게 고백했지만 성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 시그널로 닭이 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니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분명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끝을 보고자 한 것도 있었겠지만 황급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네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황급히 밖에 나가서 갑자기 울어버리면 그것도 통곡을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 누가 봐도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회개한 원인이 닭 울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마치 최면을 깨는 듯한 주문과도 같아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된 것일까요? 천주교 어떤 성당을 가보시면 때로 건물 십자가 위에 닭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든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61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나를 배신하고 말았지? 하는 그런 책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것까지 알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분명 눈빛으로 무언의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스스로 확인한 채 극도로 좌절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반면 가롯 유다는 자신의 죄는 깨달았지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깨달았으나 그 큰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크기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봤어도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기 위해 스스로 행한 것은 본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노력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뭘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온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죄뿐임을 알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회개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사람이든 만물이든 어느 일정 수준 안에서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나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스스로 다시 회복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맛보게 되면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한 한계가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정도로 크다고 느껴질 죄의 크기보다 더 큰, 더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포기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 시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도무지 희망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역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웃 사랑을 어떤 보답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절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 새벽 그 추운 날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으면 땀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분명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엄청난 큰 시련을 만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실상이 파악되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던 존재였나 하고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그런 순간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상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창조하시고, 정의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언약의 후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현상교회 안에서 부서별 수련회를 갖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분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 한 영혼이 주님께 되돌아오는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 현산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지체가 있는지 살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실패나 상처 앞에 과하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바가 많아서 입술로 교리나 성경 지식을 훌훌 말하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관계에도 작은 것 하나 세밀하게 서로를 살피고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현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